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무엘상 7장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르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기르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온 사방 지경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도 좀 힘이 드네요. 저는 원래 이 4차의 실버 수양의 오전비 말씀을 맡았는데 이 2차 수양을 마치고 자메이카 월드캠프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 강사 자리를 배정하는 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강릉에 가서 오전비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어가지고 어제 10시 반에 우리 형제 한 명하고 차를 타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달려가지고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영덕이 나오더라고요. 점심때쯤 돼가지고 점심을 사 먹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디까지 지금 오십니까? 영덕을 지나고 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근데 아시지요?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일정이 바뀌어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지요? 어제 오전 B시간 강릉에서 말씀 전하고 대덕으로 내려오라 하더라고요. 박우수 목사님과 여기 박영주 목사님이 강릉으로 가시니까 그 비시간 강사가 둘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일로 내려오라 해서 어제 오전 비시간 말씀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이틀간 약 800km를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래서 이곳에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올라오는데 사회 목사님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울산교회 계시는 거 맞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문 없이 이동을 해가지고 가끔 집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요즘 명단에도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세상으로 나갔습니까? 아니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다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한번 부탁을 했어요. 정식으로 사역자 이동 있을 때 이동 공문을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울산까지 가는 동안에 이제 아홉 번째 교회를 이렇게 이동해서 아홉 번째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동을 할 때마다 또 약간씩 짐이 불어나는데 이동을 할 때마다 각 교회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 안에 하나하나 채워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119편 59절에 56절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는데 그가 얻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소유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마음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더라고요. 33년간 사역을 하면서 9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도 주시고 또 문제도 주셨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많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끙끙대기도 하고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뭘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고 가시더라고요. 이 다윗이 생각을 따라가다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 생각을 따라서 간 결과가 결국에는 다윗이 블레셋을 도우려고 나갔다가 빈 시글락을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잿더미를 만들어 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다 불타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 갔는데 그곳에서 형편 앞에서 울 기력이 없고 그렇게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또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인들조차도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에게 원망하고 돌을 던지자고 하는데 다윗은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그냥 형편 앞에서 울기만 하다가 그 형편 앞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시글락은 붙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식들의 생명은 지키고 있네요. 죽은 시체가 없고 타다 남은 시체가 없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감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요.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해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면 정령 미치고 도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쫓아가라. 정령 미치고 도로 찾게 될 것이다. 잃었던 모든 것을 찾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옮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과 길을 열어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애굽 소년이 병들매 버려지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무화과를 먹여가지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더라고요. 야,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지요. 이 에서의 족속들은 힘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써먹다가 힘이 없으면 버리더라고요. 근데 다윗은 병들고 힘없고 버려진 아말렉에 속한 애굽 소년을 수습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사용하더라고요. 힘이 있을 때는 다윗을 대적하는 편에 서더만 힘이 빠지고 모든 것이 다 버려지고 나니까 다윗을 돕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말렉 소년을 만나게 해서 아말렉 소년을 고쳐주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갔는지 길을 안내하라 하니까 그가 길을 인도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족들을 데리고 재물을 다 빼앗아서 간 그 곳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이 승리한 것에 대취해서 술을 먹고 막 노는데 그들이 아말렉 소년의 아말렉의 종이 되었던 애굽 소년 그의 인도를 따라서 아침 새벽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 꼬박 36시간의 전쟁 쉬지 않고 전쟁을 해서 이 전쟁에서 모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전에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을 감각하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옮겨지니까 잃었던 모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에서 어떤 형편을 회복하고 가난한 것을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싶고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인가 세계대회를 마치고 나서 날짜는 연도는 잘 모르겠어요. 1년이 막 몇 년처럼 지나가니까 수양회를 마쳤는데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이렇게 뭐냐면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거예요. 왜 다시 한국에 돌아왔나. 근데 전에 앓고 있었던 지병 때문에 공황장애가 다시 와가지고 두려움 속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한국에 와서 바우스 목사님과 선교 학생들이 이 남부지방을 투어하실 때 진주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이 사역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선교를 보냈는데 선교만 열심히 하더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사역을 맡기고 또 직분을 맡기신 이유가 있다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또 일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빠지고 어려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2017년에 북부산 교회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는 참 주님 안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래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좀 삶을 살았는데 열심히 산 만큼 또 수고한 만큼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위치에 서게 되더라고요. 2011년에 원주로 부임해 갔을 때 내 마음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었고 동역자들 향한 불신 이런 마음들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섭섭함으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원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주에 가니까 좋은 거예요. 링컨학교도 있고 성도도 어느 정도 있고 혼자 사역하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급자족하기에 좋은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박 목사님은 저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저러다간 삐끌려 나가겠다 싶었는지 가끔씩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아침에 토요일 날인가 링컨학교 학생들하고 축구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막 울려가지고 열어보니까 목사님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숨을 고정하고 고르고 전화를 받았어요. 정용만 형제 나을세 그랬다. 아, 예, 목사님 전화하셨습니까? 내가 자네를 보고 싶은데 내가 갈까 자네가 올래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기다릴게 해서 막 준비해가지고 점심때쯤 돼서 강남역에 도착을 하니까 그 3층 컨벤션홀에 작은 방이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신다 문을 열어보니까 상을 차려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왔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자네하고 밥 한 그릇 먹으려고 불렀어 그러더라. 이 굉장한 큰 대우잖아요, 그죠? 어디냐면 청소년부 장관님들이 와도 짜장면으로 통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밥을 그렇게 꾸역꾸역 먹었어요. 먹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아니 그냥 밥 한 끼 하려고 불렀어. 그럼 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왔어요. 무엇인가 이렇게 그럴 정도로 마음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서 섭섭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향해서나 아니면 선교를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거지들을 대할 때 섭섭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을 이 교회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간섭해 갈 때 내가 교회를 향해서 많은 것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 이것뿐이 없나 하고 섭섭함이 마음에 깔려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2016년인가 13년인가 되는 세계대회를 한 달 앞두고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는 그래도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물을 마시고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컬컬한 목으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정용만 형제 날세 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버릇이 없고 싸가지가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대회를 앞두고 내가 오랫동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오랫동안 교제를 준비했는데 자네는 한 교회를 맡아가지고 그냥 무난하고 성실하고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영은 아니야. 몇몇 지역장 목사님들이 일찍 와 있는데 하루 전에 와 있는데 자네도 와서 교제를 받으면 이번에 세계대회 때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마음이 바뀔 거야 올라오게 그러더라고요. 준비해가지고 강남교회를 그 목양실로 들어가니까 먼저 오신 분들이 앉아계시고 그때 이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지만은 윤종수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부터 내가 찾던 섭섭함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어디냐면은 한 교회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다가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대구 부로 이제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 된다고 해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20만 원짜리 월세방으로 가는데 비가 오는 날 비가 막 쫙 쏟아지는데 이 짐을 나르는데 그 유리가 깨져가지고 유리가 아들 엉덩이에 박혀가지고 피가 질질 흐르고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판때기로 막으려고 올라갔다가 쓰레트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쫘르르 무너져가지고 얼굴에 다 뒤집었었는데 그 느낌에 눈을 안 떴으면 좋겠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더래요. 야, 이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럴 정도 되면은 마음에서부터 선한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악이 올라오겠습니까? 그래도 선한 마음이 올라오면 공자예요. 그래서 이제 악한 마음이 다 일어났는데 이제 부르신 거예요. 강남에 이제 불러가지고 목사님 앞에 딱 서니까 닭도 쫓기면 개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찍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20대에 구원을 받고 아프리카에 가서 또 남아공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그러고 이렇게 17년간 젊음을 다 드리고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한 회사를 다니면 17년간 다니면은 그래도 퇴직금이라도 주는데 우리 선교회는 이게 뭡니까?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네는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17년 동안 공짜 밥을 먹었기 때문에 밥값 내놓고 가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17년간 자기로 세워놓고 살아가는 삶이 결국에는 교회를 향해서나 선교회를 향해서나 종을 향해서나 마음을 뭐냐면 대적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안에서 32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냥 마음으로 몸으로 이 교회를 따르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없는 형편에서도 예배당을 3개나 지었습니다. 강북교회, 서부산교회, 문막의 교회를.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어떤 마음이 누구든지 이렇게 돕지 않는 마음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동안에 하나님 빠져버렸더라. 그러면서 박옥수 목사님과 교제해서 아 내가 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망친 사람이구나. 자네는 좋은 케냐를 망쳤어. 그리고 남아공을 망쳤고 이집트는 교회가 없어졌고 안중교회는 더없이 형편없게 만들었어. 자네는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퇴직금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고 밥값을 내고 가야 돼. 거기서 뭘 하나 마음에서 발견했냐면 나는 교회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내 생각이 이 교회를 망쳤구나. 케냐를 망쳤고 남아공을 망쳤고 또 이집트는 교회를 송두리째 없애버렸고 그리고 안중교회를 망하게 했고 그 마음이 마음에 비춰진 거예요. 아, 나는 아닌 사람이었구나. 나는 교회를 망친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마음에서 회개가 온 것 같더라. 그날 많은 사역자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교제를 한다. 교제 위원장은 윤종수 형제. 지역장님들이 다 앉아가지고 자네가 오늘부터 편성해가지고 스케줄을 짜가지고 교제를 시작해. 그때 그 마음 하나가 윤종수 목사님의 마음에 없었던 마음 하나가 일어나더라고. 마음이 망연들어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나로 살아온 삶이 모든 것을 망쳤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종이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교제는 인간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종이 세워진 그 교제를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지났습니다. 이 교회에, 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막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해요? 모함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선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모함을 해가지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예.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6장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에 농사에서 소출을 100배나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삭이 하는 일은 흙으로 우물물을 막은 그곳을 파내는 일을 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일을 하더라고요. 사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 신령한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악령에 속해져 나아가는 사람들. 자, 우리는 죄하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따라해보세요.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미련한 자냐면 자기 마음에 일어난 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미련한 사람은, 자,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잠언 28장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제 생각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생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이 막은 물을 퍼내는 우물을 흙으로 막았는데 이 흙을 퍼내는 것을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우리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이 말씀 물은 생명을 소생케 하지요. 그렇죠? 잘하게 하고 우리 마음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힘을 주고 어려움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마음 안에 큰 힘을 주어야 안 주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을 주지요. 그래서 이 물을 막는다는 것은 우물을 막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혀진 물은 우물은 뭐 해야 돼요?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퍼내고 그 물을 계속 팠을 때 이삭은 수없이 많은 열매를 걷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7년 4월 달에 북부산 교회로 가서 지금 1년 11개월을 북부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4월 달에 올해 3월 달에 3월 24일 날 울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부산에 가서 1년 11개월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 가정이나 내 삶 속에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내 마음에도 변화를 주셨고 전에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만나가지고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2017년에 제 1회 CLF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1차는 뉴욕에서 하고 2차는 아틀란타에서 하는데 아틀란타에서 누구냐면 임민철 목사님이 자꾸 나를 이렇게 깔짝깔짝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목사님이 박 목사님이 정 목사님을 볼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나는 그 익히 알았지요. 꼬장을 부리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빼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많은 것을 어려움도 만나면서 경험했는데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쯤 이야기를 했을 때 가서 내 마음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아틀란타의 한 집사님이 사는 방에 찾아가서 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부산에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동 공문을 받았는데 그분은 대연으로 가셨고 나는 북부산으로 이동을 받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006년 2월까지 만 5년간 서부산에서 사역을 했는데 다시 서부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부담도 되고 어렵고 문제도 많고 일도 많은 그곳에 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특히 병든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임신성 당뇨가 와서 32년간 당뇨를 앓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안과에서 이제 소경으로 살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과에서 이제 다시 이 치료받을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했는데 더 이상 케어가 안 됩니다. 우리 병원에 오지 마십시오. 두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를 당했어요.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부담은 피해야 됩니까? 넘어야 됩니까? 예, 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펴서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위 사람에게 언약궤를 왜 몸으로 지게 했느냐면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아, 하나님이 이걸 지고 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지면 도와주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시더라고요. 바옥수 목사님이 장팔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궤도를 접고 주무셨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에 알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추운 밤을 넘기셔서 아침에 세수하러 얼음 시내로 갔을 때 얼음장 밑을 보니까 얼음장 밑에 고기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음장 밑에 있는 고기들도 살리시는데 나도 살리시겠구나,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 어려움에서 문제가 벗어날 수가 있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을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짐을 지우시는 이유는 도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 말씀이 그날 아침에 마음을 확 바꿔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서울을 들려서 목사님 만나 뵙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요일 날 그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타고 대연으로 가서 임 목사님을 만나니까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 목사님, 저는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을 보필하고 목사님 비서로 살고 싶은데 목사님이 부산 일을 맡아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다면 부산 재정도 써도 됩니다 하더라. 지금까지 부산 재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부산교회 재정도 필요하다면 장로님들한테 얘기해놓으니까 쓰십시오. 그날 아침에 차를 타고 시동을 걸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세계대회를 치러냈는데 내가 한 번도 주관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도우신다고 하셨는데 도우실 일이 많겠구나. 그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부산 다니면서, 뭘 했냐면 부산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세계대회를 앞두고 수원에서 목사님이 한 시간이 있어서 부산에서 이 종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일하면 쉬울 것 같아서 올라갔는데 사도행전 19장 유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도구가 떨어져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왜 죽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려고 떨어져 죽게 한 겁니다. 이번 세계대회는 어떤 해 세계대회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세계대회 될 겁니다. 그날 세계대회가 마음에서 끝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종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면 세계대회는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캠프가 되겠구나. 그해 처음으로 비가 안 왔습니다. 다음에도 안 왔습니다. 지난 올해도 안 왔습니다. 야, 내가 일찍 주의 마음과 종의 마음을 받아 살 수 있었다면 그토록 목사님은 그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세우고 종을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워주시는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자, 신앙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왜냐하면 신앙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은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거예요. 작년에는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독일 가기 전에 굿뉴스코 동문들하고 또 마나임 바이블 트레이닝 센터 동문들하고 그리고 예비 동문들하고 해서 다 모였는데 한 2천여 명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충북 보은에서. 그때 목사님은 강대상에 올라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도 그날은 피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종대왕은 창호문을 보고 창호지를 바른 문을 보고, 옛날에는 종이로 문을 발랐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로 들어가면은 구멍난 것을 메꾸게 다 뜯어내고 거기다 풀을 발라가지고 뭐 창호지를 딱 바르고 세워놓고, 분무기가 없으니까 입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푹푹 뿌리면은 이것이 종이가 마르면서 팽창을 해가지고 딱 종이를 부착을 시키는 거예요. 세종대왕은 창호문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여자들이 배울 수 있는 글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선비들이나 아니면 양반들이 이 한글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한 겁니다. 선포하지 못하도록. 외국에 가니까 어떤 외국인이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통역을 통해 들었는데, 근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한글을, 이 우리나라 말을 이렇게 쉽게 터득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은 우리나라 한글이 28자인데 사라진 글이 네 글자가 있대요. 이 네 글자를 우리가 복원해가지고 발음할 수 있다면 중국말도 잘 할 수 있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안 써가지고 우리가 발음하는데 많이 장애를 받는다 하더라고요. 세종대왕은 창호문을 보고 위대한 한글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우리 딸이 막 돌이 지날 무렵에 앞집에 있는 아이가 놀라와서 부엌과 방 사이에 그 쪽문이 있는데 밀어가지고 연탄 아궁이로 떨어졌습니다. 불타고 있는 연탄 아궁이로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 가운데 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도하고 신방을 하고 돌아오니까 아이 손에 붕대가 감겨져 있는 것을 보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사랑하는 딸이 연탄 아궁이에 떨어졌을 때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를 사표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우리에게도 사표를 받으셨거든. 아직 수리를 안 한 상태지.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 사역 너희들이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 메시지였는데 미련한 우리들이 듣지 못하고 사역을 잘해보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신앙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그래서 아버지로서 사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두 자녀는, 아드님은 CLF의 총재가 되어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이끄는 일꾼이 되었고, 따님은 그라시아스 합창단 단장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고, 그렇죠? 월드캠프에 가면은 목사님 메시지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뭐를 하냐면은, 칸타타와 부활절 칸타타를 하면 그냥 무신론자들도 이방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사표를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는 세계로 우리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바울이 루스드라에 있는 루스드라로 들어갔을 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한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 걸어본 적이 없는 쩔뚝발이를 만나는 겁니다. 안전뱅이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막 강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주목하고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어떻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 줄을 바울은 알았느냐면 그 말씀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뭐 했어요? 듣고 있더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야, 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보니까 구원받을 것 같은 믿음이 온 거예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즉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뭐를 배우라고요? 믿음을 배워라. 한 달이면 된다. 한 달 아닌 하루만 해도 믿음을 얻을 수가 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그대로 즉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뭔가를 해야 돼서 뭔가를 이루어서 업적을 만들어서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믿음은 말씀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문에도 보면 사람 인변에 말씀 언자를 가리켜 믿을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네 발로 일어서라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안전뱅이가 일어나 딱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허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화관과 소를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옷을 찢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화를 내고 책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더라고요. 여기 성경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앞에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자,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켜 걷게 했는데 인간을 기대하는 마음, 이게 바로 헛된 삶인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을 기대하는 마음이 헛된 일이란 말이에요.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헛된 것인데 이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이 복음의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로되 어찌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복음의 의미가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헛된 삶이란 말입니다.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합니다.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은 뭐냐면 인간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의 회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고 형편을 바라본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상에서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기르앗 여아림에 있는 누구에게로?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온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본 거로 50만 7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 법궤가 겁나요 안 겁나요? 야, 이 법궤 때문에 그걸 들여다본 거로, 그 안에 있는 율법을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이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0절, 6장 20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기르앗 여아림에 와서 사람들이 와서 7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다의 집에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이 궤가 20년간 기르앗 여아림에 있는 누구? 아니죠. 여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있었습니다. 기르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 기레안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간 있었는데 20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은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지 압니까? 법궤를 지켜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되는데 이 법궤 빼앗겼다가 돌아오니까 이걸 잘 간수해서 지켜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이 주의 법을 지키고 주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죽이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 일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었는데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더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 7장 8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사무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는 신앙을 하더라고요. 번제는 제물의 껍데기를 벗기고, 알겠습니까? 껍데기를 벗기고 이 껍데기는 제사장의 소유가 됩니다. 나머지는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제사. 거기에다 빼야 될 것이 있어요. 내장을 빼고 나머지를 다 불태워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물의 형태는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요. 온전한 하나님 앞에 부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형편 앞에, 이 문제 앞에, 이 일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번제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나의 행위와 수고가 아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신앙인 거예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며 그날에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뭐예요? 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부분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덮여 읽어보면은 어느 날 다윗이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성 안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메어오지 않고 새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실어 오는데 이 성경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자, 사무엘아, 시간이 많이 없는데 사무엘아 6장으로 한번 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아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뺀 물이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3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메어 오려고 했는데 뭐래요? 뭐에다 실어와요?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모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새 수레에 벗개를 싣고 나오는데 궤를 메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싣고 나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벗개가 휘청하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웃사가 그랬죠?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따라서 붙들었더니 그 아들들은 아버지 아비나답에서 뭘 배웠냐면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확 뛰니까 소들이 뛰므로 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궤를 뭐 했어요? 붙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했어요? 궤를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 웃사와 아요 아비나답의 아들들은 아버지에게서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려는 신앙을 해온 거예요. 바로 웃사의 잘못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잡아보려고 하니까 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궤 곁에서 죽었어요. 자, 구원받고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 있지요. 그렇죠? 야,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그 삶 속에 자기가 빠져나오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웃사의 저주는 어디서 왔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더라고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궤를 또 빼앗길까 봐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20년간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가 배운 거예요. 새수레에다가 벗개를 실어가지고 들어오는데 소들이 뛰므로 벗개가 휘청하고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법궤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뭐 했습니까? 진노하사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구원을 받아놓고도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고 지켜보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의 회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궤 곁에서 이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웃사와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하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기를 뭐했어요? 싫어했단 말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지라.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모시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자,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블레셋 사람이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를 들여다본 거로 5만 70명이 죽었는데 이 법궤를 그냥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 앞에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만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석 달 동안, 그 마음을 가진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집에 뭐를 내려요?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한 번은 박옥수 목사님이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서 뭐냐면 형편에서 자기를 믿는 마음에서 안주하는 마음에서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여러분들 어떤 일이 다 성취되면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발을 내딛는다. 보원에서 들었던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우리도 바다를 걸어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오늘 밤사경에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오라 하니까 물 위로 걸어가요 안 걸어가요? 풍랑을 지나 다시 빠져요 안 빠져요? 폭 빠지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빠진 베드로를 어때요? 배 안으로 이끌어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걷다가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도하는 거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 위를 걸어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울산교회 청년들을 믿음 안에 좀 이끌고 싶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뛰다니면 별로 덕스럽지 않아가지고 형제들의 일을 하는데 많은 일들 하더라고. 믿음 부딪혀가지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3천만 원을 돈을 후원을 받은 거예요. 정부로부터, 기획재정부로부터 얻어가지고 일을 합니다. 오늘 저녁에 울림이라는 창작 공연단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요즘은 또 울주군에서 마을 공동체 가지고선 돈을 두 개가 선정이 되어가서는 한 팀에는 590만 원을 받고 한 팀에서 300 몇십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돈이 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무리를 걸어야 될 때다. 믿음으로 부딪혀가지고 맨날 뭐한가 탁상에서 만져서 문득이 반상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봐라. 나와서 부딪히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저는 안주하고 형편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 것은 도와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발을 내딛고 진행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울산과 부산에서 이제 약 3년이 안 됐죠.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종을 통해 나를 나라는 생각과 갇혀 있는 마음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좀 나와라. 제가 2010년 12월 5일 날 강북교회 헌당 예배를 마치고 원주로 왔을 때 제 아내가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오셔가지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너 아내가 암에 걸렸는 것 같다 하면서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강북에 부른 이유는 1년 6개월 진주에서 잘 살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살아보려고 꿈을 꾸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강북으로 오라는 거예요. 진짜 부담스러워 안 가려고 했던 거고 성북에 그 해에 갔다가 맨날 데모하러 가는 걸 보고 야 저런 교회 가면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나를 그곳으로 가게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꾸역꾸역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갔는데 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내 앞에 나올 줄 알았는데 꿋꿋하게 일만 잘하더라. 이게 마지막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우리를 일 잘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돼서 하나님을 찾고 누구 앞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종 앞에 나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종이 세워질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풀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지키는 신앙이 있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지만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궤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한계 속으로 빠뜨려서 주를 찾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마음 안에 살아계시다. 하나님께로의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돕고 일하시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